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또 옛 구약의 옛 언약 속에 금식을 하며 또 형식적인 외식주의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왜 금식을 안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눌려있고 어둡고 걱정 의심이 전부 쫓겨나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의 문제를 여기 브링업한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금식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에는 국가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은 하루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남유다 전부 멸망한 것을 슬퍼하며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 관습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8장 19절에 있는 금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넷째 딸, 다섯째 딸, 일곱째 딸, 열째 딸. 4월, 5월, 7월, 10월. 4월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때, 그리고 5월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거, 7월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살해된 날, 그리고 10월은 바벨론이 BC 588년에 전부 비스이지 하면서 성중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환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금식을 하는데 이것을 또 줄곧 해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게 국가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고 국가적으로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전부 모아서 미스바 대성회를 가질 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는 금식은 신구약에 전부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교회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당시도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 특별히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들이 전통으로 월요일, 목요일을 지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목요일날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내려왔다고 추정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리고 경건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나는 이래에 두 번 금식을 하고 저 세리 같지 않냐고 토색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형식주의로 외식으로 금식하고 겉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형식의 신앙에 완전히 가려워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면서도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와 죄를 보지 못하고 저 세리,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룩다운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식을 자주 하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고통 중에 하는 금식, 그리고 그 후에도 4월, 5월, 7월, 10월 지키는 그 금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반복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다 훼파되고 성전도 다 훼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 상황이 이렇게 miserable하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정한 회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서 진정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이 형식이 된 걸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해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경건하게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훈련이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유대인들이 또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그리고 모함하기 위하여 금욕의 절제 생활을 하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전혀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석청. 그래서 음식도 절식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 위하여 이러한 절제된 생활을 했고 그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 있는데 예수님을 포인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오고 한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포인트 했잖아요.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적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훈련과 이런 금욕적인 티칭 속에 아직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누가 보면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지켰던 유대의 전통을 따라 이 금식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 옥에 갇혀 있고 슬프고, 그래서 금식에 나를 철저히 지키고, 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금식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도 너무 은혜 꽤 잘하시고, 그리고 이적 표적을 일으키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고방식으로는 그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악의를 품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공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왜 금식을 지금 하지 않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먼저 결혼 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성대하게 7일을 연속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를 할 때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금식하는 날이 끼어 있어도 금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 잔치는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식이요,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그리고 친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혼인집에 신랑이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금식을 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바로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형식으로 외식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또 금식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나의 선행으로 의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죄인인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구원받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친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겉으로 보이면서 이것을 신령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던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얼굴도 씻지 않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 금식한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표시 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의 참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외식으로 형식으로 의롭게 신령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금식, 인본주의적 금욕주의, 형식적 금식, 바로 그 시대에 그것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우리가 우리의 육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금식하며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더 은혜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면이 주님이 닮아가고, 그리고 더 깊이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질문하는 바로 배경이 그 당시에 있는 만연한 형식적, 외식적, 가식적 금식이 만연했던 것이에요. 유대주의적 전통, 율법주의적 형식에 묶여서 하는 금식. 그러면서 그걸 왜 안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신랑이고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혼인잔치 할 때는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되죠. 지금은 내가 바로 신랑의 옷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치유와 환희와 기쁨과 승리를 주러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전리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비참하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절규를 전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규로 바꿔주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은 죄가 돌아서 그렇잖아요. 배에 또 마귀 역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희락과 환희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감사,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 안 하냐 하니까 바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또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세상 일이 형통해지면 기쁘고 문제가 오면 슬프고 그게 아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 건져주시고 환난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또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환난의 풍랑을 걷게도 하시고 풍랑을 또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고 도와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걸 맡김으로 맡기고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다 맡기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있는 거 다 꺼내 전부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고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퍼해요. 다 설명을 했는데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도 그게 안 들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 기쁠 건데 그 기쁨을 이제는 뺏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면서 take care 했으니까.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돌봤던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 모든 거 다 맡기고 구하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표현들이 다 충만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눌림, 두려움, 현재, 뭐 미래, 또 불가능한 문제, 기도 제목 다 있어요. 마음속에, 삶속에 이 시간 몽땅 믿음으로 다 맡기고 그리고 부르짖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그래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정원상태예요. 신부예요. 근데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삼각지 않은 문제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든지 좋은 일만 일어나고 형통하고 병도 안 오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믿는데 질병 올 수도 있고 열심히 믿는데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문제도 오고 내 삶에 가는 디렉션에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아유 온다니까요.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돌봐주신다니까요. 생명처럼 우리 신랑은 우리를 사랑해요. 남편들이시여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주님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 남편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이시여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남편만과 우리 남편은 저 위에 있다니까요. 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약속대로 다 맡기기 바랍니다. 계속 꺼내서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디프레션 환자예요. 속에 다 디프레션들이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나의 평강으로 직접 채워주리라. 나의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그것은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드리고 맡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 시간 설교 듣는 이 시간 몽땅 꺼내서 다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반드시 내가 도와주고 응답하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의 기쁨을 채워줘가지고 너희들이 기뻐가지고 충만하리라. 기뻐 감사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 경험해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 금식해야죠. 금식을 왜 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만나려고. 아유, 요새 신앙이 좀 주님하고 멀어지고, 아유, 나도 지금 바리새적 신앙이 되고,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졌는데, 형식적으로는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가슴에 와요 안 그래요? 아, 내가 들어야 한대. 그럴 때 금식하세요. 목적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듣기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더 깊이 회개하고 청결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다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냐 아느냐고 물을 때 결혼 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서 얼굴을 활짝 피고 또 주님만 사랑해야 돼. 우리 신랑만. 외간 남자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수시로 외간 남자하고 대화해요. 마귀가 너 네 꼴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되는 것이 없다.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네가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라 그러면서 네 속에 거 봐. 얼마나 더러워. 숨은 죄, 들키지 않은 죄. 마귀는 또 다 알고 있어요. 정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더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은혜를 주세요. 거룩해지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체험함으로 감사 찬성하며 여러분들이 다른 주변 분들에게 테스트모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테스트모니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조각, 16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생배조각을 붙이는 옷을 빨면 생배조각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낡은 옷이 찢어진다. 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는 그 당시에 다 있는 관습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그 당시에 이제 배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배옷을 여러 번 빨면 자꾸 슈링크 하잖아요. 여러 번 빨았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 옷에다 새 생배를 구멍이 뚫어서 패치를 했단 말이에요. 기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팔면 빨지 않은 생배가 확 슈링크를 하니까 옷이 찢어지는 걸 얘기해요. 옛 이 옷은 바로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율법적 사고방식, 형식, 유대교의 옛 전통들, 이러한 옛 언약 속에 아직 형식주의에 묶여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새 생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법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제사법을 완성하셨다고요. 모든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제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이 계속 그로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낡은 옷에다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얼터레이션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다 자기 의, 내가 의롭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 하는 거는 다 부정한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홈리스 옷 같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내 의, 내 교만 이런 거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옛사람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광풍이 불면 사람이 제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죄된 본성과 파워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의는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의 더러운 옷에 때 많이 묻은 거 그 위에다 깨끗한 상배 조각을 패치하고 이렇게 꿰매러 오신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찢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싹 들어갔어요. 영원히 그 증표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증표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포지션이 그 의의 옷을 입으면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 14만 4천 이마에 인맞은 자가 나와요. 14만 4천 상징수예요. 12 곱하기 12, 144잖아요. 12는 완전수 충만수예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이라는 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거예요. 이마라는 건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6장에 보면 인장을 열어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이마에 입맞은 자는 승리하도록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석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방 족속 백성 방언에서 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라는 거는 바로 승리 번영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을 받을 때예요. 순교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유리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잠깐이고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고통스러운 문제 또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종려가지를 들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찬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주님께 그 마음에 있는 거 삶에 있는 걸 몽땅 맡기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죠. 고난이 안 나오고 모든 것이 everything goes well 너무 편안해 보세요. 처음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도 뭐가 애절하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서 뭔가 애절하게 마음을 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산다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답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문이 더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승리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성을 부르고 여러분 기뻐하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게리몰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긴 거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누가 아세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 찬성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미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은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통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 어떻게 옷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죄 용서를 받아 흰옷을 영원히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바로 흰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가 덮여있는 자가 이기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홈리스처럼 더덕더덕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구멍난데를 생배조각으로 더덕더덕 패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영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빛이 나요. 빛이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옷이 빛나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주변에 비치기 바랍니다. 이 빛이 충만하면 먼저 속에 있는 이 어둠 눌려있는 거 낭망주는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의의 세마포 옷 이 빛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몽땅 100% 영적으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소망으로 낭망 좌절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우리 신부가 이 땅에 사는 연약한 걸 알아요. 많은 문제에 눌리고 낙망하고 현재 또 미래의 걱정까지 하고 문제만 일어나면 마귀는 불길한 생각 붙어줘요. 느닷없이 괜히 불길한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또 걱정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의 계계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소망과 환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받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져서 주님 이제 또 세상에 나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더 큰 능력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눌리고 막 힘들면 누구 도와주지도 못해요. 내가 일어나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환희와 기쁨으로 확신으로 맡긴 문제, 기도로 맡긴 문제 주님이 내가 책임져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한 그대로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걸 믿어드리고 구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을 승리와 환희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포도주 비유예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유리병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여러 번 사용하면 그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낡아지고 신축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포멘트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잖아요. 점점 부글부글부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가죽 부대도 망치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같은 비유예요.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 주님을 통하여 굿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금식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굿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모든 창조자님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와 환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됐고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 이 포도주 하면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써요. 포도주를 악의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전제로 마지막에 부어드리기도 하고 손님 대접에 또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굿 퀄리티의 또 드링크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또 상징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또 병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컴뮤니언을 제정하셨잖아요. 성찬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포도주에 비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주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왜 고통을 받아요? 죄가 들어서 질병도 오고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환, 고통, 문제, 에이징이 되고 늙고 또 병도 나고 환란이 오고 마귀가 갖고는 온갖 공격하는 문제들이 오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비유죠?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포도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가죽 부대가 됐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의 은혜는 초신자부터 계속 은혜가, 하나님이신 은혜가 증가하죠. 자꾸 발효를 해서 점점 부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의 고정관념, 내 짧은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교만, 자존심, 내 생각, 내가 보는 견해, 이걸로 또 굳어져요. 또 가족부대가, 혹시 여러분 가족부대가 굳어지지 않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어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자기 고집교만 깨지지 않는 이 굳은 것 때문에 자기의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것도 신앙생활이 이게 굳어지면 더 큰 은혜, 새 은혜, 포도주가 점점 발효를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죠. 신앙이 자라죠. 변화되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또 말씀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를 또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 큰 은혜 주시려는 거를 여러분 풍성히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부대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겉사람은 후패예요. 겉사람들께 계속 팽팽해졌으면 좋겠죠. 특별히 여자분들 한 65세 70대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 88머니 90은 얼굴이 다 똑같아요. 옛날에 왕눈이었는데 다 눈이 슬랜트 안 보여요. 또 그 얼굴이 그 얼굴. 남편이 우리 할머니 어디 갔나 그러는데 잘못하면 눈이 어두면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경로당에 가면. 겉사람은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게 신구약 약을 드세요. 그냥 보약, 신구약 말씀 드시고 또 기도는 해야 돼요. 아, 겉사람이 후패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도 고 허리도 아프고. 또 옛날 젊어서는 저도 그랬어요. 뼛속에 노인들이 바람이 든다 그러면, 아니 무슨 뼈에 바람이 들고 차나. 근데 뼛속에 바람이 들죠.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십니다. 아직 아멘 하신 분은 아,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겉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속이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겉사람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겉사람은 늘 건강하면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 재림 전에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속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러려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삶 속에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가능하게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계속 리뉴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을 보면 겨자씨비요 누룩앱이에요. 겨자씨가 씨중에게 작은데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의 확장의 파워를 얘기하고,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계속 크게 자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다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 교만, 자존심, 내 생각,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의가 계속 쳐서 복종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룩이 점점 빵을 포멘트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것이야.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limitless, 무제한적인 은혜예요.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건데 거기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걸 미리 예언을 합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거,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속량, 값주고 되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은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시온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높은 곳에, 전쟁터에서 높은 고지는 높은 곳이라는 건 전쟁에 다 승리하고 대적에게 승리해서 높은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투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낭망자절로 바닥에 엎드러져 있으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높은 고지에 여러분을 리프트업 하시기 원해요. 그 주님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찬송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곡식 세포도주 비유죠. 세포도주 나오죠. 기름 어린 양의 때, 소 때, 하나님의 부요한 이 풍성한 은혜를 얘기해요. 크게 기뻐하리니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 신약에서는 우리의 배에서 생생량이 흘러넘치는 거 성령에 비유한 거예요. 물된 동산의 근원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료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기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슬픔 근심을 돌려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환희가 되게 하고 제사장을 기름으로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흡족 만족의 원어의 의미는 아주 풍성하게 차가 넘치도록 필요 이상으로 먹어서 질릴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그 은혜가 제한이 없어요. 문제는 그릇이 문제지.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생생강이 흘러넘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낭망좌절 한번 몰아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걸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 의심, 눌림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우리의 원수의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날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뻐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걱정, 의심, 슬픔, 예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걸 내가 돌려서 찬송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게 할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누가 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부어주시고 회복하고 절망좌절이 쫓겨나가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주 안에 즐거워하며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응답을 기대하며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며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기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